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인권과 홍콩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확산 방지 등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해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평한 경제 관행과 홍콩 탄압, 신장 지역 인권 침해, 타이완 등 역내에서 점증하는 강압적 행위 등에 대한 본질적인 우려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의 안보와 번영, 보건, 생활 방식 등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등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과 동맹국의 이익과 이익 증진과 관련해 실용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관여를 추구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코비드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기후변화, 무기 확산 방지 등 공동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중이 협력하면 모두 이익이고 싸우면 둘 다 손해이므로 협력이 양측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홍콩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내정이라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안보 분야의 대중국 전략 수립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으로부터 태스크포스팀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연설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제기하는 점증하는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과 의회의 초당적 협력,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우리가 중국의 도전에 맞서고 미래의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국방장관실과 하참의장실 관계자, 전투부대 지휘관, 정보기관, 당국자 등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민과 군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국방부는 이 팀이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 군대 배치와 관리,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 중국과의 국방관계 등 우선순위를 다루며 4개월 안에 국방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일 공조와 쿼드 동맹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일 외교수장이 전화회담을 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이날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필수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로서 미일 동맹의 강인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한 3자 공조와 쿼드를 통한 추가적인 역내 협력을 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새로운 해안경비법 시행 이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기존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1년 회계연도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억 엔, 미화 19억 1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식적인 합의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정부 주요 인사들을 추가 체포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오늘 미얀마 당국이 수치 고문의 오른팔로 불리는 초틴트 스웨 국가고문실 실장을 전날 밤 자택에서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요 인사 4명과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는 또 지난 9일 양곤의 민주주의 민족동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치고문이 설립한 자선재단 사무실을 급습해 컴퓨터와 장부 등을 가져갔다고 NLD 측은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에 오히려 바빠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머물게 할 수 있는 동물보호소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지역의 한 동물보호소는요, 지난해부터 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두 배나 늘었고, 원하는 사람은 많고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적어서 다른 지역의 구조단체에 경쟁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정도랍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일은 정성도 정성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코로나 유행 초기에 동물보호소에서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입양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시간도 만들어주고요. 단출한 식구에 활기 불어넣기에는 반려동물만한 것이 없고 평소에는 돌볼 시간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반려동물 키우기에 요즘보다 더 좋은 시기가 없다는 반응이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입양되기를 기다리는 개나 고양이가 머물던 동물보호소. 지금은 입양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기다리면서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의 신청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2월 12일 금요일 북한 날씨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부터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북부 지역으로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릅니다. 가장 추운 곳은 함경남도 장진입니다. 아침 최저 영하 14도에서 시작되고 강원도 장전은 3도입니다. 낮에도 삼전이 영상 5도까지 오르고 원산은 영상 16도로 포근한 날이 이어집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상 9도까지 오르고 신의주 영상 1도에서 6도입니다. 개성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원산 영상 1도에서 16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 사이입니다. 청진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을 공격한 소식과 지난해 전 세계 무역이 전년에 비해서 9% 감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미국과 중국 정상이 드디어 통화를 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0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각국 정상들이 속속 축전을 보낼 때도 침묵해서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통화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통화를 안 해서 언제쯤 정상이 통화를 할까 이게 관심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취임 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은 물론이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죠?
네, 백악관이 두 정상이 통화한 뒤에 보도문을 내놨는데요. 백악관은 이 보도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 이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맞이한 중국민들에게 축하와 안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의 최우선순위는 미국민의 안전과 번영, 보건, 생활 방식을 지키는 것이고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인도태평양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인사 말고도 최근 중국의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화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 탄압, 또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타이완에 대한 공격적인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도 지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두 정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국제보건, 기후변화 대응, 또 대량살상무기 방지 문제 등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백악관의 발표는 이랬고요. 중국 쪽에서는 이 정상들의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네, 중국 국영 CCTV는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국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나라의 협력뿐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여러 가지 오해를 풀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화 경로 구축을 촉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 신장,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했는데 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CCTV는 시 주석이 타이완, 홍콩, 신장 등의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고 또 국가 주권, 영토 보존에 관계된 일인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신중하게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중국 문제는 아주 강조를 했다고 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서 국방부를 방문했는데요. 정부 청사 방문은 국무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전략, 무력 태세부터 기술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재검토하는 대중국 전담부서,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전담부서가 국방부 산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태스크포스가 몇 달 안에 미국의 전략, 작전 개념, 기술, 군대 배치 등을 전면 검토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핵심 우선순위 또 결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제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 초당적인 의회 협력,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미국민이 미래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 비판자들은 대선 기간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의 중국 투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이 중국 땅이 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중국의 팽창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으로 친중국 정치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항을 공격했다는 소식이죠.
네, 이란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10일 낮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아부하 국제공항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활주로에 있던 민간 항공기에 불이 났는데요.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후티 반군이 공격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네, 후티 반군 측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무인기, 드론 4대로 아부하 공항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의 공습에 맞선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멘은 지난 2014년부터 내전을 겪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수도와 예멘 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 후티 반군이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연계돼 있다면서 주변 순위파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해서 2015년부터 예멘 정부를 군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자, 예멘 내전이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금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유엔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23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만 명 이상이 식량, 식수, 의약품 부족 같은 이런 간접적인 요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1,400만 명 넘는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 가운데 80%에 달하는 2,400여만 명은 지금 극심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 내전과 관련해서 여러 주요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 국무부를 방문해서 예멘 내전과 관련한 모든 공격적인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수출하는 이 무기들이 예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조처도 취했죠?
네, 후티 반군은 현재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에 의회의를 철회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에 이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이 조처가 인도적 위기에 몰려있는 예멘 국민들을 더 극한 상황으로 모는 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국제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다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은 그동안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주기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7일과 8일에도 후티 반군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도 여객기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드론 두 대를 사전 격추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잇따른 후티 반국의 공격에 바이든 행정부의 입지가 난처해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하고 지리적으로 가깝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로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고요.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티 반군이 공격한 이 아부아 공항도 예멘 국경으로부터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공항은 전에도 후티 반군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세계 무역 통계가 지금 나왔네요.
네,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집계해서 10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세계 무역액이 전년인 2019년과 비교해서 9%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수치가 상품 무역하고 서비스 무역하고 다 합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품 무역은 6% 감소했고요. 서비스 무역이 16.5%가 줄었는데요. 이걸 합치면 평균 9%가 감소한 겁니다.
네. 자, 이 모두 줄어든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옹크타드는 이 코로나 사태가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로 작용해서 무역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특히 지난해 초에 세계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5%나 감소했는데요. 그러다가 3분기에 반등했고요. 4분기 들어서는 무역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상품 무역이 3분기와 비교해 8%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경우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요. 상품 무역보다는 서비스 무역 실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웅크타드는 지난해 하반기에 나타난 반등이 상품 무역 덕분이었다면서 반면에 서비스 무역은 여전히 평균 아래를 맴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도 실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 4분기의 반등은 동아시아 덕분이 컸습니다. 이 기간에 동아시아 지역의 상품 무역은 12%, 서비스 무역은 5%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4분기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무역이 선진국 무역보다 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나라별로는 4분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역시 중국이 눈에 띄는데요. 상품 수출과 수입이 각각 17%, 5% 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상품 수출은 5% 줄었고요. 수입은 4% 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상품 수출이 4% 증가했고요. 수입은 2% 줄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이 4분기 실적이 구분됩니까?
네, 에너지와 운송 업종이 각각 33%와 32%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광물 업종은 18% 증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올해 전망도 내놨습니까?
네, 웅크타드가 1분기 전망을 언급했는데요. 역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행업 부진 탓에 상품 무역에서는 회복세가 둔화하고요. 서비스 무역은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기간의 상품 무역은 1.5% 그리고 서비스 무역은 7%가 감소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틀째였던 10일 소추위원들이 새로운 영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이 암호화폐의 위험성이 폭발할 수 있다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중서부 대도시 시카고에서 대면 수업 재개에 합의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틀째 일정부터 살펴보죠.
네, 10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전날 표결을 통해서 이번 탄핵 심판이 하펀임을 확인한 데 이어서 본안 심리가 이날 시작됐는데요. 이 소추위원들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상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상원의원들한테 호소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영상 자료가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의사당 나니스타스카 현장이 담겨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의사당 내부 보안 카메라 그리고 경찰관들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카메라로 찍은 장면 등입니다. 이 시위대가 낸시 어딨냐, 널 찾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찾아서 의사당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 펠로시 의장을 찾아서 해치거나 살해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의 사무실을 뒤지고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거라고 스테이시 플래스켓 소추위원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6일 의사당을 습격한 무리가 하원의장을 해치려 했다는 게 소추위원 측의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추위원 측은 당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에 침입한 리처드 바넷 씨가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연방수사국 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시위대가 외치는 장면도 영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펜스 당시 부통령과 밋 롬니 상원의원 등이 의회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급하게 대피하는 장면 등도 이 영상에 담겨 있었고요. 그 시위대를 막던 경찰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교신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런 장면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고한 방관자가 아니었다고 제이미 레스킨 소추위원단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과 하원의장 그리고 부통령까지 위협한 이 폭력 사태를 직접 선동한 인물이 바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런 내란 선동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거라고 소추위원들은 강조했습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됐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수개월 동안 속도들을 조성해왔다고 에릭 스월웰 소추위원이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 다루는 내란 선동 혐의는 단지 1월 6일 한 차례 연설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거짓 주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했고 지지자들한테 표를 도둑맞았다고 믿도록 하면서 분노를 키워왔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추위원들의 이런 주장이 상원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17명 이상 찬성 투표하도록 해야 탄핵안이 최종 인용이 되는데요.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날 소추위원 측이 추가 영상을 공개해서 탄핵 지지 여론을 환기하기는 했지만 이 탄핵안 인용에 필요한 공화당 의원 17명을 끌어들이지는 못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다른 언론도 비슷한 논평을 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의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소추위원단이 끔찍한 폭력 행위의 영상에 초점을 맞췄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은 선동의 법적 기준에 못 미친다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이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인데요. 이 밖에 공화당 내의 친 트럼프 성향 의원들이 소추위원단 변론에 주목하지 않는 장면이 이날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소추위원들 주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랜드폴 의원은 이날 탄핵 심판 일정 진행 도중에 이 종이에 낙서를 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이 됐고요. 로시 헐리 의원은 앞에 있는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또한 마이크 브런 의원은 잠시 조는 것처럼 보였다고 NBC 뉴스가 전했는데요. 이런 태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일반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저런 태도를 보이면 당장 퇴정당한다라는 발언이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왔습니다.
네, 자 탄핵안 인용, 기각. 여기서 계속 나오는 숫자가 공화당 의원 17명이라는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탄핵안 인용 정족수가 제적 의원 100명의 3분의 2, 그러니까 6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50석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원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화당 쪽에서 17명을 끌어와야 이 예선 7명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몇 명 정도나 공화당에서 찬성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네, 현재까지는 한 대여섯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고 투표한 의원들이 최종 표결에서도 찬성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밋 롬니,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벤 세스, 팻 투미, 빌 캐시디 의원 이렇게 여섯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최고 재무당국자가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죠?
네. 암호화폐 거래를 비롯한 디지털 시장의 위험성이 폭발할 가능성을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11일 열린 금융분야 혁신 원탁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최근 다시 암호화폐 투자가 다시 인기를 끄는 상황이라서 최고 재무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암호화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참 용어가 아직 익숙지가 않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예, 돈은 돈인데요. 이 지갑에서 꺼내서 주고받는 실물이 아니고 전산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전자화폐입니다. 예전에는 이 가상화폐 사이버 커런시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은 보통 암호화 화폐 또는 간단히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이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게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가 몇 년 전부터 세계 각국에 확산됐습니다.
네, 자 옐런 재무장관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우리는 지금 사기와 돈 세탁, 데이터 보안, 테러 자금 조달 등 위험성, 리스크가 폭발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옐런 장관은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활의 중심이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면서 범죄도 함께 온라인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이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의 오용과 남용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라는 게 전산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온라인 마약 밀매업자가 돈 세탁에 활용하거나 금융 테러 등의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옐런 장관이 지적했는데요. 은행과 병원, 학교, 정부 전산망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요즘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국면에서 암호화폐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 11일 현재 대당 가격이 4만 6천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 주요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등을 만드는 테슬라가 대표적인데요. 테슬라는 최근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이 차량 구매 대금도 조만간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도 암호화폐에 내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명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라서 금융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이 이 전통적인 재정 시장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위험성을 강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불법 금융과 싸우는 도구들이 지금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날 말했는데요. 이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암호화폐 투자와 거래가 활발해지는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탈세와 자금 세탁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고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경제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현재 대면 수업,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을 재개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 이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지역이 또 나왔네요.
네, 이 중서부에 있는 대도시인 시카고의 공립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고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교원 노조가 10일 성명을 내고 이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시카고 교육청과의 합의 내용을 표결에 붙인 결과 노조원의 과반 이상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카고 교사 노조의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또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시카고 외에 여러 지역에서 이 등교 수업,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교육당국과 이 교원 노조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청 측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등을 이유로 하루빨리 학교 문을 열자는 입장이고요. 이 교원 노조 측은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시카고시에서도 이 교사들이 파업까지 경고하면서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 이 등교 수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시카고 교육군은 학생 숫자가 약 34만 명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 큰 공립교육군인데요. 이 교원 노조 원수도 2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교원 노조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예, 노조원들의 승인을 받긴 했지만 이 교육당국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노조원들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제시 샤키 노조위원장은 이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시카고 교육청의 계획은 교사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합당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교육청 측이 교사들 백신 접종과 학교 차원의 준비를 위한 단 몇 주간의 시간을 연기시키지 못한 게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교육 당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로리 라이트풀 시카고 시장과 시카고 교육청의 제니스 잭슨 최고경영자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합의가 학생들이 대면 수업 재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노조원 투표 결과는 교육청의 계획이 직원들한테 학교로 복귀하는 데 대한 확실성을 주는 강력하고 공정한 계획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교육청하고 교사 노조가 그동안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했던 그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네, 교육청은 1억 달러를 들여서 교육구 내에 수천 개 교실에 환풍 시설을 설치했고 또 학생과 교직원들이 마스크를 쓰는 등 안전 규정을 준수한다면 대면 수업을 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말부터 시작된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대다수인 교육군 내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노조 측은 이 교육구의 안전 조치가 교사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또 등교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 숫자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면 수업을,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약 7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교육청하고 교사 노조 사이에 합의한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예, 대면 수업을 위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 교직원들한테 즉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또 시카고 일대에서 코로나 확진률이 증가할 경우에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합의안이 통과를 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좀 돌아가겠네요. 언제부터입니까?
네, 유치원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11일부터 바로 대면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두 학교에 등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라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런 학생의 대면 수업은 지난달 말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교사들이 출근을 계속 거부하자 교육청이 노조와의 합의를 위해 온라인 수업 기간을 더 연장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킨더에서 5학년까지는 3월 1일부터 등교를 하고요. 중학교에 해당하는 6학년에서 8학년은 그 다음 주인 3월 8일부터 등교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면 교육 재개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지금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대면 수업 병행하는 이런 지역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워싱턴 DC에 가까이 있는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조만간 이 등교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교육부도 이 대면 교육 재개로 교육청과 이 교원 노조가 갈등을 빚다가 결국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동부에 있는 뉴욕시의 경우 대면 교육을 재개했다가 코로나 확진률이 높아지면서 또 중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대면 수업, 등교 수업 재개에 대한 연방정부 입장은 뭡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학교 문을 다시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경우에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CDC가 이번 주 안에 이 대면 교육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 걸쳐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는 15일은 미국의 대통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의 대통령이 되고 여러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제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저술가였고 과학자이며 목장주에다 사냥꾼, 자연보호운동가, 경찰서장, 군인, 주의원, 지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858년 10월 27일 뉴욕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니어, 어머니는 마사 벌루치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티디 그리고 나중에는 테디라는 애칭으로도 불리웠습니다. 티디는 어려서 몸이 무척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10대가 되자 본격적으로 체조와 역도 등으로 체력을 단련해 건강한 몸을 갖게 됐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명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앨리스 해서웨이 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이어 콜롬비아 로스쿨에 들어갔지만 법학에 흥미가 없어 1년 만에 자퇴하고 뉴욕주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3살의 젊은 나이에 주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두 차례 주 의원 임기를 마친 1884년, 불행하게도 어머니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루즈벨트는 사우스 다코다 테리토리 배드랜드에 있는 자신의 목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사냥도 하고 소떼도 보살피면서 당시로서는 개척지인 그곳의 보안관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어렸을 적 친구였던 에디스 커미 캐로우와 재혼했습니다.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을 포함해 루즈벨트는 모두 여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루즈벨트가 공화당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그를 미국 인사위원회 위원, 그 뒤를 이어 뉴욕시 경찰청장에 임명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정치인들의 부패를 적발해 성역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1897년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은 그의 능력을 높이사 미 해군성 차관보로 발탁했습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던 루즈벨트는 해군성 자리를 버리고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부대는 거칠은 기병대라는 뜻의 러프 라이더 연대로 불리웠습니다.
그는 민병대를 이끌고 쿠바로 건너가 스페인과 쿠바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어느 정규군보다도 용감하게 싸운 의용 기병대는 특히 산후안 고지 전투에서 압도적인 수의 상대를 과감한 공격으로 대파했습니다. 루스벨트는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돌아온 전쟁 영웅 루즈벨트는 뉴욕주 지사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일단 주지사가 되자 그는 인맥과 연줄로 채용된 공직자들, 부패한 공직자들, 무능력한 공직자와 경찰 등을 해임, 파면하고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1900년 맥키니 대통령의 2차 임기 선거에서 루스벨트는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맥킨리 루스벨트 팀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901년 9월 6일 맥킨리 대통령은 뉴욕주 버팔로에서 열린 팬아메리칸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리온 촐고스라는 무정부주의자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맥킨리의 뒤를 이어 갑작스레 제2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만 43세가 채 안 된 나이여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국내 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개혁 정책 중 하나는 스퀘어 딜이었습니다.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정책이란 뜻으로 거대 독점 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행위를 위축시키는 횡포를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유, 철도 등 대재벌들과 공화당 보수파의 반발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해 자연보존 정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1902년 그는 미국 서부의 대규모 댐 건설 사업 등에 제동을 걸고 광대한 지역의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려 2억 에이커에 달하는 삼림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을 선포해 훼손을 막았습니다.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스톤도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한 진보주의적 성향과 재벌그룹의 파괴자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는 보수주의 공화당원들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큰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외정책에서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립주의에서 탈피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국제문제에서 부드러운 말과 큰 채찍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협상 뒤에는 강한 힘이 받쳐주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중남미 정책에서 그 같은 정책을 집중 구사했습니다.
190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나마를 콜롬비아에서 분리시키고 미국의 운하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그의 임기가 끝난 후인 1914년 완공됐습니다. 그는 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임기 말에는 미국 해군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1904년과 1905년에 노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주도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주둔을 묵인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1909년 임기를 마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곧 이어 10개월간의 아프리카 사냥과 유럽 여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국제적 지도자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후임자인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이 약속했던 진보주의 정책을 계속하지 않고 공화당의 보수 세력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친구였던 태프트와 결별한 루즈벨트는 지지자들과 함께 진보당을 창당하고 다시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국민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국민의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는 소수의 집단보다 적은 실수로 매일매일의 삶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believe that the majority of the plain people of the United States will day in and day out make sure.
1912년 10월 14일 루즈벨트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을 때 존 플라밍 슈랑크라는 사람이 그를 저격했습니다. 총알은 가슴에 맞았으나 안경집과 두툼한 연설문 뭉치를 뚫고 지나가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루즈벨트는 총상으로 가슴에 핏자국이 보이는 중에도 90분에 달하는 긴 연설을 마치고 나서야 의료진의 검지를 받는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화당이 분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루즈벨트는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미국이 참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중립을 지키려는 윌슨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1917년에 참전을 하게 되자 루즈벨트의 네 아들은 모두 자원 입대해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중 루즈벨트가 가장 사랑하던 20세의 막내 아들 쿠엔틴은 독일 공습을 나갔다가 비행기 격추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루즈벨트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19년 1월 6일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잠을 자다 폐혈관이 막혀 숨을 거두었습니다. 60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도 정신적으로 강인했던 그는 뉴욕의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미국은 사우스 다코다주 거대한 돌산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함께 그의 석상도 새겨놓고 열정 넘쳤던 젊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고 과감한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월터 미티. 평범한 일상의 지루함을 느껴 자주 멍해지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라이프 잡지사가 인터넷 잡지 형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회사 동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일단 본인의 임무인 마지막 호 표지 사진부터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놓이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Zone Out 들어보겠습니다.
The ice, Jace. She moves like a woman.
Where have you been?
Testing the limits of the human spirit.
I'd like to climb your hair, test that out. Hey.
Hey.
How was your weekend?
I had an awesome weekend.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You do that now and then.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오늘의 표현입니다. Zone out. Zoning out means falling asleep or losing concentration or consciousness. Zone out 하면 훅 잠이 들어버리는 것 혹은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죠. 영화에서 월터는 자주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조차 놓치곤 하는데요. He's zoning out. He's zoned out. 그는 멍 때리고 있어. 그는 멍한 상태야. 비슷한 말로는 He's daydreaming 이 있습니다. Daydreaming, zoning out. Walter's always zoning out. 그렇게 자주 멍한 상태로 지내며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던 월터는 라이프 잡지 마지막 호 표지 사진을 찾으러 홀로 여행을 떠나고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들을 겪으며 비로소 월터는 점차 멍해지는 일들이 줄어드는데요. 오늘의 표현, zone out. He's zoning out.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ice, Jace, she moves like a woman.
Where have you been?
Testing the limits of the human spirit.
I'd like to climb your hair, test that out. Hey!
Hey!
How was your weekend?
I had an awesome weekend.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You do that now and then.
He's zoning out. Zone out.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구어적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